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영혼이 밝히 깨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무언가를 보시고 참 아름답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요. 보통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외모가 또 출중한 좀 그런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멋진 풍경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눈 내리는 겨울에 한라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다녀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 눈부시게 빛나는 설경이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됐을 때 참 멋지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별히 제가 최근에 참 아름답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최근 저희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이 많이 있었잖아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부가 입장을 하죠. 그럼 이제 신부의 반대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신랑이 있습니다. 이제 둘이 점점 그 거리가 좁혀져 오잖아요. 근데 이제 좁혀져 오면서 그 서로가 그 눈을 이제 마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신랑과 신부 사이에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리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어지는 그 입가에 그 옅은 미소들, 이제 그런 것들이 가끔씩 이제 카메라에 잡혀서 화면에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제가 그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차가운 도시 남자인데. 요즘은 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참 예쁘다, 아름답다, 풋풋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아마 여기서 수백 개의 대답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는요, 시대마다 계속해서 달라져 왔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무엇을 아름답다고 여겼느냐? 이 균형과 조화를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대 그리스의 조각품을 보시면, 왜 우리가 뭐 박물관에 가거나 아니면 책에서 이제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신체를 굉장히 완벽한 비례로 표현해 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세에는 어땠을까요? 중세는 또 달랐어요. 여러분 중세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시기는 종교가, 기독교가 문명을 지배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정확한 묘사보다는 뭔가 신성함을 드러내는 게 이때는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중세의 아름다움은 상징성과 가독성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태도 좀 단순하고 색채는 아주 쨍하게 선명하게 이제 그렇게 그리는 것이 그때는 아름답다라고 여겨졌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보기에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용성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때는 실용적인 것이 아름다움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매끄러운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 근데요,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한번 잠깐 보셔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 매끄럽게 생겼죠? 아마 최신 기종일수록 더 그럴 거예요. 또 여러분 뭐 요즘 잘 나가는 가전제품들 그것도 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뭔가 깔끔하고 매끄러운 모양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많이 팔리는 것일수록 그래요. 또 요즘 많이 타시는 뭐 테슬라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주 매끈하게 매끄럽게 생겼죠.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요즘은 이 매끄러운 걸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해석하기를 매끄러운 것은 뭔가 좀 만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매끄러운 건 우리 손 안에 넣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끄러운 것은 소유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 소유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 헷갈리시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도 자신이 아름답다 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엇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정도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소원을 구할 수 있다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을 구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경제적인 여유를 구하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무언가 인생의 성공과 명예 이런 것들을 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딱 하나만 구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크다라고 오늘 다윗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은 왜 이토록 여호와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인생을 한 편의 시로 압축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대부분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한번 좀 기억을 해볼까요?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 말씀처럼 다윗은 정말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던 자식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찾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사무엘 선지자를 어딘가로 보내십니다.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집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어요. 거기에 차기 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 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그런 아들들을 쫙 데리고 와요. 그리고 사무엘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사무엘이 한 명 한 명 찬찬히 살펴보는데 여러분, 거기에 다윗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윗은 없었어요. 사무엘이 쭉 마지막 아들까지 보는데 어떤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시 한번 묻죠.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다입니까? 그러자 그때서야 이새가 말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건 제가 조금 오버한 거지만 다윗이라는 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지워져 있었던, 그냥 그 정도 취급을 받았던 그런 자식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게다가 그 아이에게 부모가 무엇을 시켰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밖에 나가 양을 치게 했어요. 그것도 그 거친 광야에서. 그래서 이 어린 목동은 이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곰과 사자와 목숨을 걸고 싸워가면서 살아내는 인생을 아주 어려서부터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죠. 아버지는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처음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죠.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과거에 경험했었던 이야기죠. 그의 경험을 다시 한번 미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인생에 정말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원수들,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 그대로 다윗은 정말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과 전쟁 속에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수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또 사울과 그의 군대를 피해서 수도 없이 목숨을 부지해가며 도망다녀야만 했죠. 또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에 구걸하러 가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적들이 나를 알아볼 때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했고요. 그렇게 목숨을 구걸해야 했고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을 때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죠. 너무나 귀한 사람들, 제사장들. 그런데 나를 도와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에게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정말 비참하고 비루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정말 다윗의 삶에는 환란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떡하셨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돌보셨습니다.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리게 하셨고요. 아무리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 와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피할 길을 마련해서 다윗을 도피시켜 주셨죠.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그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죠?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가장 강성한 왕국을 그가 마침내 이루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두 번째로 경험한 하나님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되었다고 다 끝났을까요? 자,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 됐다. 다 형통하고 다 잘 될 거고 다 이제 이루었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사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든 때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여러분, 밧세바는 다윗의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 신하, 이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다른 사람의 아내는 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부하를 시켜서 일부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미망인이 된 이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게 되었죠. 여러분, 십계명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구약시대에 이 법을 어기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죄악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까지 했죠? 살인 청탁까지 했어요. 더 악하죠? 내 손에 피를 묻힌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피를 묻혀서 무고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습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으로도 다윗은 죽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너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줬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 어떻게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너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아마 앞이 캄캄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쌓아왔던 모든 일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의 명예도 그의 업적도 다 무너질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왕위는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장담할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져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회개는 이런 거였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의 왕위를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는 거죠. 죽이셔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이시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윗은 그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죽이셔야 하는, 나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거죠. 여전히 그곳에서 이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를 죽이셔야 마땅한데 오히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런 나를 통하여서 주시기로 하였던 이 메시아의 약속, 그것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일평생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때도, 이유 없이 원수에게 쫓겨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도, 심지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내가 배신했을 때도 그때에도 그분은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이 하나님은요, 오늘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에게 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이신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피난처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 이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알지 못하는 사실을 하나 더 알고 있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하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절정이었던 여섯째 날에 만드셨던 것이 있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우리를 당신의 자리에 나란히 앉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요.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 우리가 그분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왕관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스스로 왕관을 쓰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도 왕관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시작됐죠. 어둠이 시작됐어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아주 작고 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고요. 잠깐 하루 있다가 가신 게 아니라 적어도 30년 이상 거친 목수의 인생 사시다가 3년은 진짜 집도 없이 또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의 가장 추악한 죄인이 매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 위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 되시기 위해 그러기 위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관을 벗으시고 우리가 드린 가시관을 그분의 머리에 대신 쓰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이 다윗에게처럼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밀어내고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배신해도 결코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는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타나는, 또 연인 간에, 부부 간에 드러나는, 또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고, 또 누군가 아플 때 밤새도록 간호해주는 그 순간에 상대방이 경험하는,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이죠. 어디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랑은 가장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 예수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싶어서 주님께 나아오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볼까요? 정말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최고의 음식을 먹은 거예요. 어떤 음식과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음식을 다시 맛보러 가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여행을 갔는데 정말 너무나 황홀한, 정말 평생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그 장면을 보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자들이 그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주의 집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아름다움은 매끄러운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요 매끄러운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굉장히 거칠고 투박해요. 근데 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의 아름다움이 매끄러움이 주는 소유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때로 우리의 무언가를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요. 또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성을 쏟아부어야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일을 기쁘게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누가 쉬는 날인데 더 자고 싶지 굳이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시겠어요? 누가 주일에 놀러 가고 싶지 굳이 쉬는 날 교회에 와서 그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겠냐고요?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이 예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혹시나 이 가운데 아직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언젠가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더 풍성한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떠올리십시오. 세상의 아름다움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이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이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 앞에 평생토록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또 내일 여러분의 선택이 되고 그리고 평생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변덕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한없는 인내와 사랑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께 예배할 때마다 이 예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평생토록 머무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